잠언 30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입술에 말하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 말씀은 그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위기의 모든 생각과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뒤로 숨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표현은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멜 수 있는 원형 방패의 무기를 의미합니다. 오직 방패되는 그 말씀 뒤에 우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들의 제자를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팔리울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 공예에 넘겨져 협박과 위험과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제자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원들이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은으로 들을 때는 그렇게 급하게 보이지 않고 위기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참 위기구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듣는 위기와는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그 위기는 당신은 어쩌면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질병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판을 받고 이내 자기의 생명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 그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근유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죽음이고 죽음을 방불하는 고통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해야만 합니까? 아니 우리는 좀 절충하여서 나중에 전할 테니 좀 우리는 지금은 머뭇거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게 될 때 다른 말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뒤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의 방패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뒤로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는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 말씀대로 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서 방패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아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밝힙니다. 그는 정말로 창조의 때 그 사람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디엘과 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뒤에 숨어야 한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 뒤에 숨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방패를 없애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패에 구멍을 뚫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뒤에 숨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그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습니다. 즉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순전한 말씀 뒤로 숨는 자에게 야훼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 뒤에 숨은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굴은 이디엘과 우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입으로 발설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입에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쩌면 모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은 순전하고 어떤 말은 순전하지 않다. 어떤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말씀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아굴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하여 말해야만 합니다. 모든 말씀이 순전하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모든 불순물이 용해되어 검처럼 연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변형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말씀을 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5절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표현될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어 때에 그 말씀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순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순전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표현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순전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불순물 없이 정제되어진 그 말씀 뒤로 주님의 백성은 숨어야만 합니다. 즉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그 말씀 뒤로 숨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기물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 정금이 사용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세상은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지 정금이 사용됩니까? 이것은 단순히 단위의 값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흠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흠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입술과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사실들을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로 드러난 말씀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형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정금처럼 순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주님의 입술의 말씀의 발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 우리를 욕하기 때문에 세상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적당히 말씀과 세상을 어떤 왜곡시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한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게 해야지 성경이 세상을 책망하게 해야지 사람이 세상을 책망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발설의 말씀이 순전하여서 세상을 교훈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의로 교육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훈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교회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여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만 합니다. 만약 이 믿음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게 될 때에 그 적용되는 말씀이 순전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은 순전하고 어떤 것은 순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이 흔들리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모든 말씀으로서의 시작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방패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 당신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이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 신자의 모습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설교의 두 번째 일로 나아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은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우리의 수호신이게 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불로 연단되어져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함의 의미가 성경에 어떤 의미인지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련된 믿음을 말할 때 순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련된 믿음이 순금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야훼의 말씀은 순전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에 잘 단련되어진 그 성도, 그 말씀대로 단련되어진 그 성도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떤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일부분을 가지고 정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함과 그 순진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정말로 정금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을 방패 삼는다라고 말할 때 말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방패와 같다라고 말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쩌면 성경을 통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기물 중에 금 방패를 발견합니다. 성전 저작물에 이러한 유사한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역대하 9장 15절과 16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얻어낸 금이 큰 방패 200개가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백향궁,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방패가 왜 성전 안에 있어야만 합니까? 성전을 방패를 통하여 지켜야만 합니까? 도대체 성전의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솔로몬이 만든 이 방패가 그의 아들 르홈 시대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1절과 9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를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라고 말합니다. 금 방패를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할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그러므로 전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 방패가 빼앗김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야훼의 말씀을 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야훼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도 순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절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패를 드는 사건, 이 사건은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곧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방패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방패는 시삭에게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에 야훼의 말씀이 안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과 연결시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후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고 믿음은 곧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발설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참되다, 순전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일이 야훼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할 때에 분명히 성취될 말씀이다 라는 사실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뒤에 숨은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손으로 들 수 있거나 어깨를 맬 수 있는 그 원형 방패 뒤에 숨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그 방패가 우리를 막아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전한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또한 우리의 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발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말씀 뒤에 숨은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정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뒤에 숨은 그 제자를 향하여 당신의 영을 주시다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설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결코 두려워서 떨 수 없습니다. 경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감하지 않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적실한 기도이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할 기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를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더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라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 때 우리는 그냥 꾸짖는다라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심판한다, 징계한다, 질책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는 사법적인 의미에서 심판과 정죄를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한 정죄의 말이 아닙니다. 야, 너 그거 좀 틀려서 그거 바꿔라고 말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발설되어진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는 인들, 그 일을 두고 말씀하게 될 때 그 일은 정말로 징계받게 되어지고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 가하거나 더 빼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책망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삭에 있어 나타난 에서와 야곱의 축복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설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이 사실을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라는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먼저 사랑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더 앞서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라고 표현을 쓰게 될 때 이 미워한다 표현, 사랑한다고 미워하는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는 그 현장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아 그는 정말로 미워서 버렸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는 첫 번째로 사랑받았고 그는 두 번째로 사랑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좋아할 것은 하나님께서 발설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정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합니다. 지금 이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는 육신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음식을 좋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에게 주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장자에게 두 배의 복을 빌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장자에게 그 복을 다 빌어주고 말았습니다. 즉 그가 빌어주고 싶었던 그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속인 이삭을 야훼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 그를 조롱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창조의 지선을 역행하는 일과 같은 일이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주어지고 아담은 그 말씀을 에덴 동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존됩니다. 아내는 그의 남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보존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삭의 사건에서 역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 발설된 그 말씀이 리브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삭이 지켜야 할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시험에 넘어가서 지금 이삭은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지금 이삭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삭이 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입으로 발설된 말씀대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패는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행동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의 사건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그를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발설된 순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 사람들 때문에 진실성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할 것입니다.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그때 교회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까? 교회가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야만 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기에 교회도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정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근세를 끊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자기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참 자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시고 승리 취하실 그 전사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순히 로마와 싸워 이길 그 전사로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마저 성경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의 어떤 전사인 그리스도, 성경이 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의 전사인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현장들, 그 현장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만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발설되진 그 말씀이 이 땅에 사건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사건을 잘못 해석하는 것조차도 불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불신앙 가운데 계속 머문다고 한다면 엄중한 책망과 엄중한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역사하는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지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방패는 매우 작은 조각에 의하여 두들겨 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방패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하나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작은 조각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멍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적 사실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을 풀어보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첨가해 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기의 교회에서 마리아와 성자에 대한 헌신, 주교를 위한 독신 요구나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규칙을 세워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 진지해져야만 합니다. 정말로 진지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재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어떤 지식적인 요소로서는 그 말씀을 재빨리 마스터하는지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순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언약의 방식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힘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로서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상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우리의 금은 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죄하여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고 한다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결과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순전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말은 만왕의 왕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순전합니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까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의 입으로 발설되진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입에 발설되진 말씀과 그 발설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순전하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법적인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책망하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하겠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은 순전하고 그 율법의 말씀은 순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아멘.